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파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거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그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우리와 신앙의 모습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바르고 건전한 신앙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신앙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감리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다 복음적인 기독교인이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와 성경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였고 그들의 신앙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들은 곧 얼마 가지 않아 소멸되기도 하였고 다른 종교로 변질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고 전부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다르게 배우고 또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시대에도 교회 안에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단지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잠시 거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가 그가 하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인간 예수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나?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르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바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의 계시를 진리를 바로 깨달아갖고 자기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이만희도 바로 예수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선지자 이만희를 통하여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때 사역하였고 아니면은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였고 오늘날에는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베푸는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교훈이고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거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그리스도를 다르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는가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곧 이단이며 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빼고 더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선명이든 한상홍이든 이만이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하든 그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제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거나 그것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리라고 말한 그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각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 우리의 영혼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몇몇 가지 성경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알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몇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듣고 아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구원의 길로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며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멸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것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깨닫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물과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물로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그와 같은 의식이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로 무엇을 씻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때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물로써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었을 때에 우리들은 그 깨끗함 때문에, 청결함 때문에 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은 바로 죄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우리가 씻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되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있는 더러움을 씻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을 따라서 죄의 종로를 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영혼도 바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죄를 씻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는 셈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그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씻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은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있어야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이미지는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피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씻는다는 것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럽고 추한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까지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이고 자신이 인간을 구원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완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피를 받아야 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피가 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선지자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한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피인 것입니다. 그 피는 그냥 흘려진 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때에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일들은 한 번만에 다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더 강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진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주 긴 기간 동안 영적인 고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듭남을 내가 인지하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이 순간들을 결코 작은 달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그 안에서 거듭나는 일들을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 그 경험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령의 깨달음인지 가르치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여기에 약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아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아주 작은 순간순간에 나를 가르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구원에 이르는 성령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가르침들 가운데에 이 동일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은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 지혜로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 아래 죽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슬퍼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았는가? 이 죄에 대한 슬픔이 없는 사람,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몰랐는데 거기에 가서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모임에 가서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하고 있는 어떤 증거들을 들으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외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참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며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바로 성경을 깨닫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힘써 자기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써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의에 대하여 참된 의가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행한 이 몇몇 가지 선한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탄한 생각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들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준비해 주시고 그가 사탄을 이기시고 정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확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따랐던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영혼이 됩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